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립바와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어제 아침 예배를 하고 쉬었고요. 그 전날 이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불러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장면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것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재판 과정은 공식적으로도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지금은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바울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그 뒷부분인 26장에서부터 상세하게 쭉 다시 설명이 나올 거고요. 지금 장면은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첫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립바 왕, 버니게, 이 부부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 당시에 실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통치권자들이 다 모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또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도 이런 최고 통치권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실 로마에서 재판받은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받은지 잘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은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둠으로써 이와 같은 양상으로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미리 그려보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23절부터 보면 장면 묘사가 나와요. 23절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위엄을 드러내 보여줄 만한 뭐 그런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잘 번쩍번쩍한 그런 의복을 입고 또 많은 시중을 거느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이 있고요. 아그립바와 버니게 이 왕 부부가 있고요. 또 천부장들, 높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표현만 있지만 다른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그냥 덜렁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그 옆에 보면 아마 시중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다과라도 먹게끔 차려놓았으면 식탁이나 이런 것들에 먹을 것들이나 다른 것들이 또 가득 잘 차려져 있었겠죠. 그래서 장면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의리번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불행하게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한 글자도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 앞에 불려져 나왔을까? 물론 끌려 나온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부르면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됐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정반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위엄을 갖추고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을까? 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볼품없었겠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등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달랑 혼자 그냥 불려 나오는 어쩌면 군인들의 양쪽 팔에 딱 팔짱을 끼고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참 쓰리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바람을 갖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종종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형통하고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면 위험이 있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래서 그렇게 참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참 번듯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러러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지 이런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면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지껏도 그랬지만 지금 이 말년에 특별히 머리가 휘어져 있는 이 노년의 시대를 살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항상 낮고 천한 모습, 죄인의 신분, 그리고 영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색을 갖추고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바울에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이랬던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이랬고 사실은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 모습을 갖추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미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게 2000년이 넘어가는데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서 돈 받고 일하는 불임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고용했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열매들이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그냥 단번에 그냥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다 교회 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복음 전파가 쉽지도 않았고 막 불꽃 일어나듯이 막 들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겠다. 성공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좋아했던 친구 녀석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 동생이 이제 한국에 남아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다고요. 왜 교회를 안 다니니? 맨날 교회 간다고 했는데 왜 안 다니니?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해서 꼭 교회를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있어서 왜 교회를 안 가냐 했더니 그 녀석 말이 형, 그래도 내가 형한테도 그렇고 교회에도 신세진 게 많은데 내가 교회 가서 그래도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 나는 11조 500만 원 할 때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11조 500만 원 그 안 해도 돼. 왜 꼭 11조 500만 원 할 때 교회 온다고 하니? 그 녀석 아직도 교회 안 다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네가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할 때에 주님 제가 번듯해지면 뭘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 세상적으로 번듯하고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볼만한 위험을 갖춘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태반의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보고 이렇게 우러러보겠습니까? 우리는 야 정말 이렇게 예배당도 커지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정말 좋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상가교회입니다. 그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 있는 교회는, 그 조그마한 교회는 교회를 번듯하게 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이런 그런 예배당을 갖추고 모두가 더 부르를 만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만 교회에서 역할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24절부터 베스도가 말을 해요. 바울을 불러온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시면 이게 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을 소개해요. 왜 여기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왔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읽으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참 독특하게도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 대해 소개하면서 바울이 주장한 내용, 바울이 자기를 설명한 내용, 바울의 자기 고백 이런 건 하나도 인용 안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그냥 이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이미 자기는 막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뭐 했고 막 쭉 다 설명을 했고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한 글자도 인용하지 않아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몽땅 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억울하죠. 두 사람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와 바울이 했던 얘기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편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바울 이야기는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했던 다른 이야기들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용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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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당하죠.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죄수신 분이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많이 못 배웠지만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무엇이 분하고 억울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살펴보고 있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억울하게 대하는, 그리고 상대방들의 이야기만 계속 되뇌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함께 나눴던 모습과 크게 보자면 대동소이합니다. 상황이 맥락이 매우 비슷하거든요. 바울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재판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위험을 갖추고 영광을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이렇게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을 목숨 걸고 헌신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둔을 받지 못합니다. 늘 억울한 이야기, 부당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재판장이 되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알면서도 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영광을 받으시거나 높은 지에 오르거나 뭐 이렇게 하신 적 없이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심지어 구원을 행하신 다음에도 감사 표현조차 받지 못한 채 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아,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주님의 뜻이지, 그렇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부당한 소리를 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담대한 마음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 속에 처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바울이 가지 않았던, 주님께서 가지 않았던 일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높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혹여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베푸시겠지만, 만약 주님께서 다른 뜻과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좀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좀 가난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역해 하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모습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편과 상황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증거하고 직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